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피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8명으로 알려져 있죠. 그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에서 인류가 멸절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 노아 자신과 그 가족의 보존뿐만 아니라 이로써 노아는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서 있게 되죠. 150일 정도 홍수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1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물이 차는데 150일, 물이 빠지는데 150일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방주에서 노아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모든 생명이, 찬란했던 문명이, 아름다웠던 인생들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과 능력과 재능을 뽐내었던 그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물로 덮이고 수장되어서 처참하게 그 살아 없어지고 고요한 물만이, 출렁거리는 물만이, 그리고 고독하게 남겨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아는 1년 정도 그 광경을 혼자 이렇게 감내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었다라고 창세기 7장과 8장에 걸쳐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이 이러했을 거다 저러했을 거다는 아마 우리가 가지는 다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에는 노아의 심정이 어땠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또 어떤 노력을 가지고 또 어떤 기술자를 동원하여 그 어떤 마음으로 이 방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가 1년 동안 이 방주를 타면서 어떤 일을 겪었을지,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첫째 아들과 관계는 괜찮았는지, 둘째 아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자부들하고는 잘 사이좋게 지내는지, 이런 정보는 하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따른 정보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매우 건조하지만 또 매우 무시무시한 구절 한 구절만, 이런 그런 구절들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왜 의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노아에게서 찾기가 사실은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너의 행위에 혹은 너의 존재에 어떤 의로움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노아가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어떤 율법적인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만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진 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서 약간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허락받았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을 통해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건조한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하려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한 혹은 그 노아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과 정보들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살펴 과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그 지체를 알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아예 그 지체 한 0.5mm 앞에 0.5mm는 너무 가깝나요? 0.5cm 앞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굉장히 손이 예뻐서 그 손을 잘 관찰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현미경을 그 손에 들이밀면 오히려 그 손이 어떤 모양인지 헤아리기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고 또 오늘날의 어떤 과학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런 설명들을 오늘날의 과학적인 기준과 맞추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완전히 헛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뭘 염려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니까 사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새콤한지 그 사과가 얼마나 붉은지 그것을 한 입 베어 물면 거기서 과즙이 팍 튀어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그 혀를 촉촉하게 적셔주는지 우리의 입맛을 얼마나 상쾌하게 돋우는지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그걸 상상하시게 될 겁니다. 필요 이상의 관찰과 또 필요 이상의 적대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대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 전체의 윤곽을 따라서 성경 전체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신약성경 거의 맨 뒷부분이죠. 그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8쪽,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에는 이제 거짓 선생들을 너희가 주의해라.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특기인 사람들이다. 그런 말에 너희가 휩쓸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하죠. 그래서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가인, 그리고 발람, 고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약 백성과 관련 없이 서 있는 어떤 거짓말쟁이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혹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내용과 연관이 지어서 어떻게 보면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무의 상태에서 거짓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거짓은 악은 불의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자체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이렇게 참 좋아했는데 그 사탄은 창조를 할 수가 없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끼는 것뿐이다, 패러디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약간 그 이제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죠. 그 자체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좋은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살짝 비트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비틀 때 중심이 이동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일 때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말씀을 비트는 순간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비트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겠어. 나는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어. 왜? 나는 그분과 방불한 존재니까라는 어떤 그 잘못된 자의식이 이런 비트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읽어보죠.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가 없다, 근거가 없다.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굉장히 깊어 보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실상은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무게가 없다. 무게가 없다는 뜻은 중력이 없다는 뜻이겠죠. 중력이 없다는 뜻은 어떤 영향력과 이끄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상에 불과하다.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참된 것, 실제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그런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칠대손이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이 말이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여 해석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대와 모든 인간 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를 선포하신 것인지는 내용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때에 이루어졌던 그 홍수의 때에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경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거슬러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거슬러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자, 16절 또 보시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아름다웠고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온전하였다, 선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 세계가 지금 온통 거짓된 말로, 온통 서로를 원망하는 말로, 온통 서로를 저주하는 말로, 말뿐만 아니라 말이 따라오게 만드는 온갖 폭력적이고 온갖 자기 파멸적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파멸시킬 만한 그러한 행위들로 가득 찬 그러한 세계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겠어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주셔. 이것이 바로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게 된 중요한 마음 상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성을 쌓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기술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권력을 잡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다른 이들의 자리를 빼앗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나 언제 날아갈지 몰라. 나 언제 나가리가 될지 몰라. 그러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겠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눈감아버리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또 노아의 홍수 때가 어땠는지에 대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 아니고 2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3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시며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왜 문제일까요?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자, 39절 좀 더 보실까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자비한 일상성 속에 묶여있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겠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라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창세기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온통 넘쳐서 이 세상이 당장 멸망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현실에 눈을 감은 상태라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정도. 그러니 이것은 일상에 충실한 삶을 묘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충실한 일상과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무를 성실하게 보편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피안으로 어떤 종교처로 수도의 어떤 행위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망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심지어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이 되어가는 행위와 어떤 정책과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것들이 상식이 되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눈을 감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노아가 홍수의 때에 그 홍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현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아닙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하나님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번 진멸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도 40일이네요.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온 게 40일인데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저래를 다 제거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모세가 사이에서 중보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몇 번 있죠. 가레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것은 단지 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러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 거기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의 존재는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은 뭐냐? 내가 야곱 때 준 이름 아니냐? 야곱은 누구냐? 내가 아브라함 때 선택하여 세운 그 민족의 효시가 아니냐?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 싸워 이긴 자인데 너의 존재의 근거 자체가 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부정한다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존재시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과 같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있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이 우주상에 우리가 이 전 세계에서 존재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감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나 우리가 가인의 태도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 그것 앞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시기를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 일을 위해 나는 너희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몰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때문에 망할 위협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진멸할 위협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암시는 이미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굉장히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자,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드실 때에 둘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물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물보다는 근원적인 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할 때의 그 수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물과 물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그 물 사이에 궁창이 있게 하시죠. 궁창은 원래 원어적으로는 덮개라는 뜻인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이 공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의 물은 알겠어요. 뭐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 위에 물은 그럼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계 자체가 다시 하나님이 뜻하시면 원형으로 돌아갈 그런 어떤 위협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센 말인 것 같은데요, 가능성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대규모의 쓰나미로 인한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인간의 어떤 노력과 기술을 무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대한 자연의 어떤 습격들을 볼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이 조건 자체가 생명이 이 그 존재할 수 있는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불가능한,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이 지구는 이탈해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인간과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감히 결정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없음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뱀과 아담과 하와의 대화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없이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을. 가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는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죠. 없이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실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깊은 그 마음의 그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께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지 봐라라고 창세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멋진 문명을 만들더라. 왜?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학문을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지만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오로지 나밖에는 그 어떤 이의 고려나 그 어떤 이의 상황이나 그 어떤 이의 비극에도 눈 감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 상태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그 상태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가만히 두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물이라고 주는 메타포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차오르기까지 150일 걸렸다 그러고 물이 빠지기까지 150일 걸렸다 그럽니다. 300일 정도 걸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이제 방주를 타고 이제 내리는 그 시간까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애가 뱃속에 있는 시간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런 쪽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면 좋지 않겠습니다만 일종의 다시 그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없죠. 그러나 물을 뿌리는 것으로 강물에 잠기는 것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정교한 다스리심과 그리고 신실하신 붙잡으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완전히 무로 돌리지 않으시고 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나가시고 완성을 향해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품으심을 우리는 또한 이 물이라는 메타포를 통해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일을 통해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만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상태였을 겁니다. 분노와 살의와 다른 이들을 향한 적의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릴만한 그 일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은 1960년대 초반에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정치 철학자가, 정치 사상가가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어떤 재판을 보고 그 재판을 리뷰하면서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창안한 말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이데거의 제자기도 했고 이제 모어가 독일어인, 그리고 자기는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혈통적으로 유태인이었습니다. 1933년 이후에 나치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고 이제 권력을 행사할 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오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이상한 어떤 소문을 듣습니다. 1940년대쯤에 말도 안 되게 그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한다는 어떤 소문을 듣는데 자기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전쟁사를 전공했던 자기 남편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칸트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철학의 나라에서 베토벤과 바흐와 모차르트 그런 문화권에 있는 독일 문화권에서 그런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거는 그냥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쟁점화된 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죽고 자기도 죽을 뻔했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니른베르크 같은 곳에서 전범 재판이 일어났을 때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많이 처형을 당했지만 또 이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만들었던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재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무섭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도 왜소하고 굉장히 선량하게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기의 담당 검사에게 젊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고해성사하듯이 성심성의껏 고백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공무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수용소로 보내고 죽음의 어떤 장소로 보낸 것은 예, 제가 그들이 글로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사인을 했죠. 그런데 저는 위에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진술을 가지고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악이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여 많은 사람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 사상, 유대인 사상가들이나 서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악마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것은 히틀러가 악마였기 때문이야. 히틀러의 동조했던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악마였기 때문에 혹은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처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지극히 좋은 루터교 교인이었고 저 사람들은 지극히 좋은 이웃이었고 결국은 저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었다. 뭐였을까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생각을 하지 않는가? 바로 옆에서 자기의 이웃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동료였던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인간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자기 일상을 계속해서 산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향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핑계로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이의 아픔과 또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다른 이의 심정을 헤아리기를 감당하는 그 일을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린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할 때에 아이들이 의식이 잘한다, 정서가 잘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아이들은 타인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이가 좀 자라면, 빠른 아이들은 뭐 두 살 때부터, 보통 한 세 살, 네 살이 되면 타인에게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공감이란 뭐죠? 아, 저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데 왜 울까? 나는 슬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는데 저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건가라고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 혼자 있을 때 인간이 아니죠. 하와와 함께 서 있을 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자기 자아만을 위하여 존재할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할 때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을 향하여 내어주고, 또 타인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것을 통하여 함께 사랑의 관계,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 나아갈 때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헤아림이, 그 돌봄이 이 태초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이 있었고, 문명이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먹을거리가 있었고,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타인의 슬픔에,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배고픔에, 타인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행적을 보십시오. 마치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별 말이 없어요. 노아의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축들을 불러 모으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배에 탑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인간은 언제 참된 인간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리고 그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비록 자기와 자기 가족밖엔 태울 수 없었습니다만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다른 동물을 그 방주에 태우죠. 이 세계를 향한 배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어떤 행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은 언제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언제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버린 처참한 상황 앞에서, 그 홍수로 뒤덮인 그 방주 위에서 노아가 바라보며 느꼈을 그 막막함과 절망감과, 그러나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라고 하는 그 심정을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시대에서 날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망할 수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보면서 수없이 쌓인 쓰레기 더미 산 아래에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 우리의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대로 나아가기보다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참담하고 처참한 지경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멀리에서 있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조로 모였을 때에, 혹은 찬양팀으로 모였을 때, 혹은 임원들로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좋은 의도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긴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왜 우리 사이에 분노가 있고 정죄가 있고 상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악마적인 마음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가? 그 처참함을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서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그 상태로 끝나도록, 그렇게 해서 야, 이번 시즌은 끝났다, 인류야 다 사라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부르시는 거죠.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의 형상답게 너와 너의 가족과 또 다른 이들과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배려하고 돌보는 존재로 서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품는 존재로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는 그것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중에 신약에서 이루실 주님의 구원의 중요한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그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은 교제의 어떤 진수가 이 요한복음 15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너무나 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에게 속하여 삼위 하나님과 깊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홀로 있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에게만 간구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오히려 해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인데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야, 저 사람이 입은 옷 우리가 나눠 가지자라고 하는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 슬퍼하고 있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 굶고 있는데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죄된 인간성이 타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서 너무나 대비되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마치 주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능적으로 부족한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이 아이에게 분노가 가득합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너무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를 놀린 아이들을 놀리기 그 혼쭐을 내주기 위해서 커터칼을 들고 아이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다가가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휘두르는 칼을 다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 상처를 봐라. 나에게서 흘리는 피를 봐라. 괜찮다. 괜찮다. 너 마음껏 해도 괜찮다. 너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너밖에 없어서 너의 안전을 너의 스스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네가 절박하게 너의 스스로의 안전을 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괜찮다.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니. 내가 막아줄게. 너의 칼로부터 다른 이들의 핍박으로부터 내가 너를 막아줄게. 괜찮아. 네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 지경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 지경에 있는, 마치 홍수의 때의 사람들과도 같은 그런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의 방주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괜찮다. 너는 거부당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너 스스로에게서 너의 안전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 이 자기 기만과 자기 폭력과 두려움과 아픔과 자포자기와 비극으로 가득한 홍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하고 이 세계를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인간성으로 보존되고 있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노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방주입니다. 이 자기 기만으로 가득한 홍수로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기 파멸로 폭력으로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 그런 홍수로 가득한 이 세계 위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지하며 우리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만이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넘어서 상대를 헤아리고 상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길이요 아들의 길이요 성령이 품으시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홍수로 가득한 것 같은 자기 스스로 망쳐버린 것 같은 이 세계 위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포교회 우리 청년 1, 2, 3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망쳐버리고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현실에 노아를 불러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명령을 다 지키게 하시며 방주를 짓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 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이 지금 자기 기만의 홍수로 자기 파멸의 홍수로 가득한 이 세계 속에 우리를 교회라는 왕 방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가 열렸듯이 주여 주님이 품으시는 이 교회와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흑암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 이 세계의 현실이나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니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